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울의 잔당들과 다윗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아브넬이 그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다 족속의 영토에까지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기브온이라고 하는데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 조금 근처에 있는데 원래는 베냐민 땅하고 이제 이 유다 족속의 땅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헤브론을 거점으로 다윗이 지배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그 영역에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로의 아들 아브넬이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요압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기브온을 막아서는 이제 이 아브넬을 막아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윗은 유다지파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앞서가지고 요단 건너편에 있는 마하나임을 토대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마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블레셋이 아마 다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윗과 이스보셋이 딱 나라를 두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블레셋의 영향 아래 있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이제 아마 다윗과 이 아브넬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넬이 다윗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지역에까지 왔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군대가 나가서 막아서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발단은 이제 12명씩 결투를 하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래서 이 24명이 싸웠는데 전부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너무 비참하게 죽어서 헬갓 핫수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길 정도로 아주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다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이 아주 맹렬하게 전면전으로 번지게 되고, 그래서 서로 두 군대가 맞부딪혔는데, 이 싸움에서 다윗의 조카 또 요압의 아우였던 아사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스루야의 아들들은 이게 다윗과 사촌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의 거의 절반 이상이 18절부터 32절까지가 다 이게 아사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사엘이 달리기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싸움을 잘하는 다윗의 아주 측근 용사 중에 한 명이 이 아사엘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쭉 보면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사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넬을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따라가는데 아주 전심전력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아사엘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마. 내가 너 죽이면 이 어떻게 잠이 이건 네 형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다른 전리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목표로 싸우는 것이 더 낫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지 마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아브넬은 이 아사엘은 아브넬만 잡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조끼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 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래서 이 아사엘이 생각지 못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엘의 죽음을 계기로 이게 싸움이 유야무야 된 거죠. 너무 큰 슬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격전이 아사엘이 죽으면서 군대가 멈춰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밤이 되고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형편에서 휴전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12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양편에 아주 큰 상처를 남겼어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고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이 싸움에서 아사엘이 죽은 것 때문에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개인적인 원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치세에 아주 치명적인 좀 흠집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요압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요압과 다윗이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아사헬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결국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이겨요.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넬이 싸움을 잘하는 대단한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터에 나갔을 텐데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아브넬은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아사헬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그러면서 아사헬이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고 얼마나 뭐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가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이 젊은 아사헬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이가 많았을 법한 아브넬과 싸워가지고 아사헬이 죽어요. 이 아브넬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아브넬의 근거지가 마하나임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게 또 아주 재미가 있어요. 이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본 천사들을 만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넬은 마하나임의 자리를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유서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넬과 그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아브넬과 그 군대는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아브넬이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뒷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실상 사울이 개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기보다 사울은 자기 군대를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군대의 수장이 아브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윗을 탈탈 털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오히려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앞세워가지고 어떤 영역을 확보한 그런 사람. 이를테면 이 아브넬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싸움도 잘하고 어느 정도 정치적 술수도 있어가지고 어떤 지파들이 자기를 지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브넬은 성공하지 못해요. 아브넬이 나중에 패배하죠. 아마 처음에는 어쩌면 다윗을 지지한 그런 유다 지파밖에 없고 여러 지파,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로 아브넬을 지지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아브넬의 세력이 더 강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더 강하고 아무리 술수가 있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신 소망인데도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조바심을 났겠어요. 이미 10년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데 그 헤브론에 자리 잡고 7년 반을 더 기다려야 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거죠. 자기 힘으로 뭘 만들어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서 기다리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술수 있고 능력 있고 지지를 받고 이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하느냐, 사실 그런 거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마음 편하게 얼마나 좀 재미있게 뭐 이런 거,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이런 거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느냐, 나는 정말 주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아사엘이 죽었는데요, 아마 이 아사엘이 아브네일을 이렇게 열심히 추격했을 때는 아마 전쟁의 이 승패가 아니면 다윗 왕국의 장래의 아주 큰 열쇠가 아브네일을 제거하는 거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사엘은 아브네일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어요. 조금 욕심을 부린 거죠. 아사엘이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거룩한 욕심을 부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욕심은 언제든지 우리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룩한 욕심, 하나님을 향한 욕심 이런 것보다 자기 공명심이나 혹은 자기를 좀 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 본문에는 사실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21절, 30절과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과 31절 시작. 요압이 아브넬 조끼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미가 아브넬에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오늘 본문에 결국 이긴 거는 요압과 다윗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작은 승리에 불과했어요. 이 작은 승리를 위해서 너무 큰 대가를 치른 거죠. 그리고 아브넬이 죽고 그러면서 밤이 되고 뭐 이러면서 전쟁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만 싸우고 서로 헤어졌는데요, 사실 이 싸움은 별로 의미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행보에 뭐 결정적인 뭐 무슨 승리의 계기가 되었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브넬은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묵상을 사무엘하 3장 보면 이스보셋을 배반하거든요. 이 사람은 정치적 술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실하거나 충성스럽지는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적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것처럼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세력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져요. 오늘 본문은 굳이 이런 비참한 싸움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승리를 얻었는데 이 작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별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29절 보시면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저기 32절도 보시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걸었어요. 밤새도록 걸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밤에 걷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밤에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빛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걸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고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걸었다. 이게 문학적인 장치인 거죠. 이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이 아니고 밤이 새도록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걷고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싸움을 하면 참 좋은데 쓸모없는 짓을 하다가 오히려 상처는 받았는데 별로 열매는 없고 그냥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에 원한만 새기게 되는 그런 일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과 요압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욕심은 좋은 거지만 헛된 욕심, 헛된 공명심, 뭐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싸움 그거 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사명에 초점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헛된 욕심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거룩한 사명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